교회의 진심, 이 진심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 단어가 될 것 같은데요. 진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거짓 없는 참된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진심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한 게 아니고 제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뭘까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기를 Church Core, Church Core, 이 C-O-R-E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의 중심, 핵심. 근데 이 Core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라틴어의 Core, 즉 심장, 이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뭐라고 번역할까? 중심, 그러니까 어떤 장소 같고 그것보다 조금 더 의미가 닿는 단어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진심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진심. 교회에도 진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거치장이나 거칠에 없는 그 속에 있는 정말 진실된 그 자체라는 것이죠. 과연 교회의 진심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오늘 포함해서 6주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진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진심이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죄인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도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그런 일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던졌는데 상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이 굉장히 마음속에 아프게 다가왔다라는 말을 그래도 해줘서 너무 고맙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제가 뭘 해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했던 거니까 받아들여. 그러면 이제 사실은 진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아니라 아, 그 뜻은 전혀 내가 생각한 뜻이 아닌데 라고 깨달아졌을 때 곧바로 뭘 해야 되냐면 내 진심은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 진심은.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람들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사람들의 이 죄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세 속에 있는 교회.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교회를 구분해서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뭐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또는 비가시적, 불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을 다 통틀어서 진실된 거룩한 성도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 안에 아직 신앙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안에 사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정말 그 진심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위선자다 신앙적으로. 뭐 그렇잖아요. 가끔 뭐 큰 교회에는 비즈니스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자기 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뭔가 좀 돼보려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그러므로 아 이런 교회는 뭔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사실상 실체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실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뭐 구성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말하는 진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겠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교회의 실제, 교회의 한계까지 포함한 그 실제를 가지고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무언가 진심이 있다. 진심이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맞아요. 교회는 어느 누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느 누가 주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는 다 망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보여주신 그 진심이 뭘까? 그 진심이 뭘까? 어떤 분들은 교회 하면 뭐부터 떠오르냐면은 이렇게 외형적인 것이 떠올라요. 근데 하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좀 또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그 관심 자체가 이 교회의 경영, 교회 운영이라는 곳에 너무 집중하는, 집착하는 경향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외형, 외모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면 신앙에 있어서도 이렇게 거품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성공한 목회다라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성공한 목회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의 진심보다는 교회의 어떤 경영이나 교회의 어떤 운영에 대한 문제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하고 건물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뭐 교회 과연 어떻게 조직을 할 것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요,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건물도 아니고 재정 것도 아니고 엄밀히 따져서 그 다음에 조직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말이 갑자기 막 꼬이네요. 중요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교회의 사역을 이렇게 매핑을 한다 그러면 지금 언급한 이런 것들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담는 일종의 인프라 같은 거예요. 인프라. 여러분 인프라란 말 알죠? 이런 거예요. 집이 중요하지만 집이 가정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가정 그러면 집 얘기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할 때 건물은 인프라예요. 그게 있으면 그것을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재직 사역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관리위원회, 캠퍼스관리위원회 너무 귀한 일이에요. 절대로 필요한 일이지만 좀 죄송하지만 그것은 인프라예요. 인프라.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뭔가 본질을 놓친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저희 자녀들도 출석을 하는 이색교회가 주위에 있는데 교회가 참 잘 건실하게 성장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교회 많이 모여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다 그래요, 요즘. 그래서 제가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장소가 모자르니까 이제 조그만 장소를 임대해가지고 쓰다가 이제는 도저히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뭔가 이제 사이즈를 키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재정적인 압박이 심각하게 오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 교회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사역자들이 여럿이 했는데 아무도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어요. 소위 바이보케이션 그래가지고 모든 목회자들이 다 풀타임 잡을 가지고 주말에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이 없어요. 헌금을 안 해요.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교회 재정 그럼 숫자와 비교했을 때 너무 이게 좀 맞지가 않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아주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담임 목사가 잡을 그만두고 이제는 교회 사역에만 전심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사례를 좀 하는 거죠. 근데 건물은 이게 또 다른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파이낸스 캠페인을 해야 되고 헌금 드라이브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시아버지처럼 거두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 나는 그 교회가 참 건실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목사가 항상 설교할 때 우리 아이들이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Gospel Center Preaching, 복음을 선포한다. Gospel Preaching 한다. 얼마나 좋아요, 복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복음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교회 재정을 설교하기 시작하면 교회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해라.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제가요 이건 정말 자랑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의 어떤 원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기쁨의 교회의 미래를 멀리 바라보면서 내가 영원히 이 교회와 함께 할 거야. 그럼 얼마나 또 좋지 않겠죠, 여러분?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기쁨의 교회의 미래가 뭐냐? 그러면 뭐 우리 젊은 세대가 미래인데 제 마음은 그래요. 그들이 교회의 미래지만 꼭 내가 이 교회의 미래는 아니니까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그건 단순히 저의 어떤 한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 사역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이제는 뭔가 이런 원리들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근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26년 넘게 사역해 오면서 교회 재정이나 교회 건물에 대해서 그걸 설교해 한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번도. 여러분이 혹시 기억이 나거든 말씀해 주세요. 제 기억에는 안 나요. 그러면 설교는 안 했으면 언급을 안 했냐? 언급했죠. 어떻게? 광고했어요. 광고. 광고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설교 때는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선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를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누군가 그 일을 지켜나가야 돼요. 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웠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진심은 교회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인프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진심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익스텐드 되는 복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심이어야 돼요. 정말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진심을 말할 때 오늘은 서론적인 얘기를 몇 가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진심이란 말을 제가 여러 각도에서 쓰니까 좀 혼동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첫 번째, 교회의 진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진심은 그리스도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돌, 돌, 반석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6절에 보면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해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소위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반석인 듯 아주 오만방자하여서 악을 행하면서 이 나라를 망쳐버리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을 위하여, 내가 나의 나라를 위하여 진정한 보배로운 모퉁이돌, 보배로운 기초돌을 두겠다. 그러한 돌을 보내겠다. 근데 이 말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여기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의 기초석이에요. 교회의 기초석, 교회의 이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제가 지금 강조를 하냐면 베드로가 누구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바울이 이 얘기를 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저도.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돌이에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줬어요. 그의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바요나, 바요나, 시몬. 근데 그를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기를 쭉 들으시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을 하셨을 때 열두 제자 중에 제일 성질도 급하지만 또 대표격인 베드로가 나서서 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바 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것은 사람의 어떤 혈육의 그런 소스가 아니다. 네가 스스로 안 것도 아니고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알려진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걸 흔들지 못할 거다. 흔들 수가 없다. 침투하지 못한다.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자, 이 말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로 이름이죠. 페트라 반석이죠. 너는 페트로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야, 베드로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래나 봐. 천국의 열쇠를 주었고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결국 이 말을 굉장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베드로가 교회의 주춧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베드로는 첫 번째 교황으로서 로마의 이 감독으로 세워졌고 결국은 로마의 이 감독, 즉 이 교황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바로 이 사도적 권위를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교황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지만 교황이 있는 곳은 교황만 있으면 교회가 된다. 아주 재밌는 교리를 설파합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던, 후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막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대하던, 중요한 거는 베드로 생각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뭘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4절을 한번 가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누가 돌입니까? 누가 반석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교회를 누구 위에 세우는 겁니까 지금? 분명히 써 있잖아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베드로는 들었어요. 자기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흥미롭게 들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세울 때 그에게 어떤 반석, 파운데이션이 필요하다면 그게 뭘까? 물론 주님께서는 나를 가르쳐 얘기하셨지만, 아, 그게 나라기보다는 바로 내 입술에 집어넣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것, 즉 그 고백은 자기에 대한 고백이 아니었죠.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었잖아요. 제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런 거예요? 맞아! 너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시였어. 내가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베드로가 뭐가 된다면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고백하는 베드로, Confessing Peter, 그의 신앙 고백.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도 5절에 산돌같이, 이 너희라는 말 속에 너희만 있겠어요? 자기도 포함되지? 우리도 산돌같이, 우리도 돌이다. 너도 베드로다. 너도 반석이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하여 신령한 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진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갑자기 자기가 교회의 반석이 되고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될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진실된 교회가 아니고 거짓 교회가 되고, 그 리더는 더 이상 신실한 종이 아니라 교주가 되고, 그는 결국은 이단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교회의 실제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적을 행한다고 해도 따라가선 안 되고요, 아무리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진심은 그리스도십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라는 방편을 선택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진심입니다. 제가 이 말을 다시 한번 할게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진심인데, 그럼 그리스도의 진심은 뭐였냐? 그리스도의 진심은 교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완전한 방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선택이었어요. 교회가 어쩌다 보니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19세기, 20세기 초에 그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이 갈릴리 예수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그가 설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했는데 느닷없이 교회라는 것이 튀어나왔다. 예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중에 사도들이 이것을 하나의 인스티튜션, 기관화 시켜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 사생하다. 이건 교회는 잘못된 것이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 이 사람들은 교회라는 공동체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컬링 속에, 사회 속에 그냥 침투해 들어가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다라고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교회는 나와요. 그리고 그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겠다 말씀하셨고 오순절 다락방에 그리스도의 영이 불과 같이 임하셨어요. 그렇게 교회는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마태복음 두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8장이 두 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넘어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신기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많이 쓰는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의 진심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계신 그 공동체가 교회라면 주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약속하셨을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교회의 기본 단위를 가장 미니멈으로 설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있겠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었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두세 사람, 혼자는 아니에요. 두세 사람 가장 기본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슨 교회가 됩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슨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은 교회가 이렇게 조직교회, 특별히 이렇게 좀 규모를 갖춘 교회가 교회처럼 보인다. 많은 분들이 나 교회 간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우리가 이 스몰 그룹, 소그룹이라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교회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서로 알아가게 만드는, 또 말씀을 나누게 하는 이런 일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보면요, 이 교회의 단위는 여러 단위에서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고요. 여러분의 사랑방도 교회일 수 있어요. 뭐 교회의 기능을 100%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컬 철신 우리 교회도 교회예요. 장로교는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이 지역 교회들이 모이면 노회가 돼요. 그럼 노회가 되면 노회는 뭐냐? 이제 다른 교파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Federation of Churches. 여러 교회들의 연합체. 근데 장로교는 그렇게 안 부릅니다. 장로교는 노회를 또 교회라고 부릅니다. Church 단위 싱귤러입니다. 홀수. 그리고 총회를 가면 또 막 정말 원리대로 이야기하자면 600여 교회가 함께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총회도 Church라고 부릅니다. 저희 교단 이름은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입니다. Federation of Churches, Council of Churches 이게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개념을 숫자의 개념으로부터 자유시킵니다. 교회의 본질 속에 교회는 절대로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숫자가 적다고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적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결국 교회 구실을 못하는 것 아니야? 교회가 뭘 해야 되는데요? 자, 교회가 크기 때문에 너무나 짐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인프라가 무겁기 때문에 교회 구실 못하는 데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선원 선교사였습니다. 저희 아버님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을 이렇게 두 번 살 수 있다. 뭐 하도 이민도 몇 번 가셨지만 특별히 63세에 사업가로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63세에 선원 선교사로 파송받으셨습니다. 63세면 뭐 그때 뭐 얼마나 더 하셨겠어요? 물어보시는 분들께 너무 건강하셨기 때문에 17년 동안 80세까지 아주 활발하게 선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선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한인 선원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인들, 필리핀 사람들, 지금은 아프리카 분들, 또 한때는 북한 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인 선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인 선원들이 한 배 안에 한 그룹으로 그 당시에는 한 15명에서 16명 뭐 기관사 등등 해가지고 다 거기 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배 안에서 6개월씩 같이 다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배 안에서 6개월을 함께 살아가는 이 남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크리스찬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네? 여러분 비율로 생각해 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내가 여기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내가 도리어 당할 수도 있어. 또 실제적으로 삶 자체가 뭐 그렇게 모범적인 삶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렵지만 선언 선교가 활발해지면서 갑자기 새로운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폴트의 배를 대면 9/11 전에는요 선원들이 마음대로 육지로 내려오고 마음대로 그분들을 데리고 지역 교회로 모시고 하고 했습니다. 그 외로운 선원들이 폴트에 내렸을 때 그분들을 데리고 관광도 시켜드리고 교회도 데리고 가고 밥 식사 초대도 하고 그분들 필요하면 치료도 해주고 그걸 누가 했어요? 교회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걸 하면서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하나 둘씩 커밍아웃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저는 집사입니다. 제 아내는 어느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배 안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둘씩 아이덴티파이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배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암흑의 배의 선상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항해하면서 배 위에서 크리스찬이 한 명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두 명 이상 될 때는 교회를 세워주고 그 두 명, 세 명이 교회를 세우고 주일만 되면 함께 성경을 피고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서로 묵상하며 나누고 그 안에서 헌금도 하고 좋은 일 하겠다고. 그리고 전도도 합니다. 배 위에서. 선상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 선상교회가 세워지면서 폴트에 이렇게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원 선교사님들이 가셔가지고 그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드리기도 하고 같이 뿐만 아니라 성찬을 베풀고 왜냐하면 목사가 있는 건 아니니까 가셔서 성찬 베풀고 심지어는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회심한 선원을 만나게 되면 그 선원교회에 올라가서 세례를 베풀어줍니다. 저는 배에 많이 올라가 봤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많이 목격하고 설교도 해보고 어떨 때는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왜냐하면 포트에 내려오면 뭐 다 해주니까요. 어떨 때는 뭐 선장부터 전부 다 나와가지고 막 다 와서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그 안에서 어깨를 피고 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자는 반드시 성도들과 함께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이건 머스트예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예수께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야 돼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 교회는 신앙 고백적 공동체입니다. 뭐 아무나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고백 위에 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겠다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들. 이게 믿는다는 의미잖아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런 이런 것인.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히 갈린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신령한 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나가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또 반드시 되었어야만 했던 거예요. 자, 요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주적 교회, 비가시적, 불가시적 교회의 일원이야 라고 큰소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지역교회는 안 가. 왜? 아니 가봤자 그냥 도저히 자기는 가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뭘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서 그러나 자기는 여전히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주적 교회나 불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자기가 마치 뭐 대단히 참된 사람인 것처럼 나는 뭐 불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회원이야 라고 손든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건전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을 나보다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단순해요.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의 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우주적 교회이든 비가시적, 불가시적 교회이든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나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뭐 이미 많이 알려진 얘기니까 또 얘기하면 뭐 불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성도라는 것을 한국 교회에서 얼마 전에 하나의 그 단어로 만들었어요. 가나안 교회. 여러분 가나안 교회 뭔지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교회. 지금도 웃으시는 분들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모르셨어요? 일부 예배 때 모르셨대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이 가나안 교회라는 말은 사실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국에 뭐 최근의 동향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이 팬데믹 이후에 한국의 소위 가나안 교회 소위 성도 안 나가는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냐? 200만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겠대. 그냥 근데 난 크리스찬인데 뭐 교회 같은 건 별로 안 나갑니다. 별로 취미 없습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버겁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결국 그것은 뭘까요? 뭐 자기 수양이나 뭐 자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이 관계적 삶, 결국은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함께 가는 삶, 교회 생활이에요. 공동체적 삶.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려놓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 제가 뭐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만 갖고 뭐라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대로 사역자들 중에도 교회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라고 사역을 하는데 그 선교사가 소속된 교회를 물어보면 답을 못해. 자, 일반적으로 선교사가 어디 소속이냐? 파송교회 소속이냐? 아니면 자기를 관리하는 파송단체 소속이냐, 아니면 자기가 현장에서 출석하는 현지교회 교인이냐, 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르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솔직히 제가 얘기합니다. 파송교회도 없어요. 파송기관도 없어요. 현장에서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눈도장 찍고 다니는 교회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멤버로 가서 지도받는 교회는 없어요. 결국 뭐예요? 누구도 자기를 지도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영적인 어카운터빌리티도 받질 않아요. 근데 선교해요. 여러분 그게 과연 뭡니까? 선교의 목적은 뭐냐면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뭐가 돼요? 만약에 교육 선교를 하면 교회 교인이 돼야 되고, 예? 만약에 무슨 비즈니스 선교를 하면 교회 교인이 돼야 되고, 뭐 어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교회와는 담싸면서 나는 선교사다라고 명함 끌고 다닌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교회를 떠나는 날 교회를 아예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 사람들 눈치 보여. 교회 가는 사람들이 부담스럽다 그래. 예? 은퇴한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고민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목사도 교회 가야 돼요. 목사가 어느 날 사역을 내려놓고 더 이상 사역자로서의 직책을 갖지 않았을 때 그는 평교인으로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뭐 큰 소리 치면서 아닌 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막 지금만 했다가 나중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몰라서 좀 뭔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언젠가 여러분이 이 설교 기억했다가 저한테 말해주세요. 목사님 지금 어느 교회 교인이세요?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복잡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께 격려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교회가 이처럼 필수라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몸을 담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게 예배 나올 수 있고 행복하게 교제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걸 너무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든지 내가 그것을 망가뜨린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돼. 혹시라도 생길 수는 있어. 그러나 빨리 성도로서 화해하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좋은 교회야. 왜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좋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서로 돌보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제가 나중에 더 얘기 드리리라 생각하고 길게 드리지는 않겠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진심 중에 어떤 진심이 있냐면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의 진심이에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제가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거룩한 제사장. 네?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그러니까 성도는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수행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나중에 또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니 도대체 교회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신다는 거야. 근데 어리석은 방법 같죠? 바울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사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 전도의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전도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아는 전도가 아니고요. 설교 또는 선포라는 뜻이에요. 선포.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생각할 때도 2000년 전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로마 제국 속에 있는 그 사회 속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린다는 것은 좀 어리석어 보였어요. 어떻게 우리의 선포, 우리의 메시지 또 메신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이 교회가 장난이 아니구나. 교회가 그냥 들락날락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교회는 그냥 뭐 오면 되고 안 오면 또 안 되는 거 그런 게 아니구나.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실 본질로 들어갔을 때는 복음 그 자체, 복음 그 자체의 일부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들은 좀 더 진심된 마음으로 교회의 진심을 탐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네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이 교회의 진심을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제자도,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변자로 살아가는 선교적 섬김. 그것은 멀리만 나가는 건 아니고 가까이 또는 멀리.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것이고 혹시라도 세분적으로 흐트러진 것들이 좀 있다면 그것을 다시 좀 제자리에 갖다 놓고 싶어요. 이게 단순히 3부 예배뿐만 아니라 또 여기 계신 평균 연령보다 좀 더 낮을 수 있는 다른 예배, 영어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뭐 1부 예배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까지 저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열정 속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세상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이걸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교회. 그리고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자랑하고 싶은 교회. 근데 제 질문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의 그 자랑거리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나 저거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거대한 건축, 예술 건축물을 세워놓고 예배당을 지어놨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그거 자랑할 것 같지는 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어떠신지 몰라도. 또 뭐 거대한 문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막 엄청난 오케스트라 정말 잘하는 사람들 막 수만 불 써서 불러다 놓고 한번 그냥 대단하게 음악 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세상에 자랑할 것 같지는 좀 않아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좀 다르게 생각한다면 저한테 와서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이 뭘 자랑하고 싶으실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을 자랑 삼기 때문에 교회가 가끔은 시험받아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의 모습은 뭘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을까? 네. 기대합니다.